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4절 5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있는 분들은 책을 보셔도 되고요.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4절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였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였으며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5절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사용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2주간 동안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서 좀 흐름이 끊어졌죠. 항상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혹은 성령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물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론적인 측면과 사용론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본래 감추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너를 누가 보냈는가라고 물으면 제가 누가 보냈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말은 그냥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대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답을 했다는 것은 대답이 되면서도 사실은 대답이 안 되는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추어진 존재인데 그 감추어진 존재를 인생에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특별히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가르치시되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이 뭐냐? 우리는 흔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끝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3절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언약의 중보자와 보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와 보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대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양편을 위한 존재입니다. 중매쟁이가 남자만 알아도 안 되고 그 여자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자이신데 중보자는 양편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를 이루심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늘로 더 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받아내는 이런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인과 동시에 또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보증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7장 하나님의 언약 부분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 파괴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언약을 파괴하는 역사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깨어진 관계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보증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보증을 써주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을 고른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보증을 써주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혹시 보증을 써도 이 사람이 잘못되어도 내가 뭔가 좀 받을 만한 뭐 그런 사람에게 보증을 서지 뭐 완전히 이 사람이 파산하면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인으로 나설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인으로 서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친히 다 감당하겠다고 나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먼지보다도 못하고 벌레봐도 못한 약속을 파괴하는 일을 밥 먹듯이 했던 이 인간을 위해서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참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보세요. 때로는 기도할 의욕조차 상실해버립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넘어져도 신자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너희 구원의 보증은 나다. 너희 구원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증으로 자처하고 나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듯 하다가 아닌 것 같고 늘 부침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을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안전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무지개로 보증하셨죠? 그런데 무지개보다도 확실한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과 확실한 보증이라고 이야기하고 7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두 가지 직분, 중보자와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야 했습니다. 4절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그랬죠? 바로 이 직분이 뭡니까? 중보자와 보증으로서의 직분이죠.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기꺼이 맡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디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런 상태로 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항상 율법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멀어진 존재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격차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로 오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 차원에서 인간의 삶이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율법의 입법자이셨죠.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입법자이셨던, 율법의 제정자이셨던 그 예수께서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서 스스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라 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이처럼 율법을 왜 다 지켜 행하셨는가? 율법을 다 이루신 이 일은 범죄한 우리를 대표한 대리자로서 행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뭐가 아쉬워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꼬박꼬박 다 지키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삶을 사신 것은 우리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주님의 순종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믿음 아닙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도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의무를 짊어지시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인간의 삶을 사셨는데 신자는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의로운 삶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났거든요. 파산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 그 파산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가난한 상태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 일들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그분 안에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실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참 쉽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그렇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몸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즉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치르신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결국은 죄를 짓고 그래서 죄는 죽음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범죄하고 죽고 범죄하고 죽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영생으로 나아가는 이런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 40일 동안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겪으실 때 과정을만 보시면 첫째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시험을 겪게 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첫째 아담은 시험을 받았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도 주리시고 목마르신 분이세요. 그런데 40일 금식하신 다음 결국 모든 것이 핍절한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왜 그러면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정탐꾼들 중에 열 사람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40일을, 그러니까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아담의 실패,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후에 시험을 당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겪으신 그 극심한 고뇌는 십자가를 앞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분께서 두려워 떠시면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했던 참 하찮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까지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처럼 죄 가운데 뒹굴던 이런 사람들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들어합니다. 분을 사귀지 못하지요. 하물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사형수로 정죄당하시고 핍박당하신 일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겪으신 고통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흔히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하면 육체적인 고난만을 대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의 고난과 관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 육체적인 고난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2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거의 한 10분 동안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영화는 청중들로 하여금 감상주의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영화가 실패한 영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것을 두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28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가?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어떤 자와 같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잠잠하시면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사귐과 교통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중생한 신자로서 이기 힘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성도의 두려움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육적인 어떤 고통이나 육적인 죽음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끊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래서 언제 가장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언제 가장 힘드세요? 물론 육신의 고통을 이기기 힘들 때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더 끊어진 자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닌가? 라는 이런 회의적인 질문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될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십자가의 고난에서 가장 큰 고통은 두 손 그리고 발에 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와닿으면 참 좋은데 와닿지 않습니다. 왜 와닿지 않지요? 여러분들 시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고통을 느낄 수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깊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난 다음에 욥이나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 잠시 아 그것이 뭔가를 경험할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제대로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지만 주님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겪으셨던 그 고통의 깊이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은 해놨지만 이게 우리 마음으로 참 와닿지 않다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몇 시간 달려 계시는가 하면 3시간 달려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겨우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뭐 전생에 동안 고난을 받으셨다고 해도 고작 30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죄를 그 짧은 시간에 다 지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뭐 그럴 법한 그런 질문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과 맞닥뜨릴 때 논의의 초점을,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그 초점을 다른 데 맞춰야 됩니다. 시간과 길이에 맞추면 안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으로 더 끊어진 적이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겪으신 그 고통, 하나님으로 더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진수 전사님도 아이를 안고 있고 우리 심평희 선생도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르려고 할 때 아이를 강제로 한번 떼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지를 지잖아요. 그죠? 엄마의 품으로부터 아빠의 품으로부터 아이를 밀쳐낼 때 그 아이가 겪는 고통들 한번 보십시오. 때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긴 하지만 엄마들이 아이를 혼낸다고 아이를 자꾸 뒤에 밀쳐도 혼자 막 앞서가고 아이는 그냥 울부짖으면서 엄마 뒤를 따라가는 모습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더 끊어진다는 것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조금 한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성격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로부터 진노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지, 기뻐하심을 입은 분이죠.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육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분이 겪으신 그 고통, 하늘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통을 우리가 정말 한번 체험해 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지옥에 가는 방법입니다. 가능할 수 없는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그를 통해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 보면 예수님의 생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복음서를 쭉 읽어나가시면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어나가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의 표명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노뱀처럼 나무에 매어 달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에 미리 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땅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이런 의식이 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막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막는 그 베드로를 가리켜 사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를 뭘 가리켜요?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주님은 이처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뭐 전도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이 행하신 사역의 그 핵심이 뭐냐?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대리적 형벌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대리적 형벌로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런 죽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예수님이 아니죠.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우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죠. 본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스린 대가로 무한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형벌을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천사 혹은 제3의 피조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존재도 결코 우리 대신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신 형벌을 담당하는 자로 삼으셨는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형벌을 대신 담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월드컵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월드컵을 보세요. 교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 하나가 빠지고 다른 선수가 들어갑니다. 다른 선수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온 그 선수는 더 이상 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자기 대신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리적 형벌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형벌을 치를 이유가 없고 치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이런 대속제도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벌을 받아야 될 자는 범죄한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어떤 방법으로 열어놓으셨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재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안수할 때 그 죄를 범한 자의 죄가 그 재물에게 옮겨가는 것이죠. 전가되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재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곧 범죄한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런 대속의 제도를 기억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라 그랬는데 죄를 알지 못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삼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다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되었다는 말이. 오늘 세 가지 성경부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원죄만 해결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원죄만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죠. 원죄와 함께 자범죄도 함께 해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관련해서 조직신학에서 대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동적 순종은 무엇인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는 것을 가리켜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갖는데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실상 이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나누기는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은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봤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어쩔 수 없어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마음이 답답하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죽음에 나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결국 주님은 이런 참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다 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결국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은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하시기 위한 조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본래 성품이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현재 사회, 이 현재 사회를 바라보면 참 부조리한 일이 많죠. 앞으로 전도서를 살펴보겠지만 부조리한 일이 참 많습니다. 부조리한 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인간이 행한 악과 인간이 행한 선에 대해서 그 당장 보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오히려 선한 사람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나 전도서나 시편을 읽어보시면 무엇 때문에 신자들이 절망하는가? 죄와 의로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상과 형벌의 상관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당장 형벌을 받아야 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당장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 분이신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과연 그런가?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반드시 인간의 은밀한 선과 악에 대해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 사실을 믿지요, 그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누가 알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도 어디에서 기초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죄와 하나님께서 선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내가 행한 선과 내가 행한 악에 대해서 그 당장 보응이 주어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죄인을 벌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죄를 벌하셔야만 되는데 이 문제를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왜 그러면 아들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우리 보고 그 죄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3문답의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추가해서 대답을 하는가?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만 증가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물으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은 단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것은 오히려 더 쌓여만 가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죄만 더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대해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원금을 상환하기는 그냥 이자만 계속해서 더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지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를 이룰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면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천사와 같은 제3의 어떤 존재가 이 일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다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쳤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가능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피조물, 다시 말해서 양과 소가 죽었지만 실제로 그 양과 소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천사가 하면 되지 않는가?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인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지 그들이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못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그 죄에 대한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심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신성을 가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만이 사도들은 예수로서 이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조계종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석가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인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것밖에 나에게 다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늘 절망스럽지요. 우리가 언제 한번 나를 보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딱 나아갈 수 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중보자로 또 보증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께 친히 다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는 참으로 절망할 것밖에 좌절할 것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또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참으로 너무나도 미미해서 과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진보의 속도가 너무나도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인생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자기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고 그분께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셨기에 더 이상 내가 담당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는 이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구원의 참된 지식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만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참 믿음에서 떠난 일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런 일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 혜택에 내가 동참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 늘 거하며 참으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정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